출애굽기 181번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 머문 모세 네 번째. 출애굽기 34장은 세 가지 주요 주제, 즉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그분과 함께 절기를 누리는 것, 주님을 누리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모세 안으로 하나님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주입의 항목들을 하나님과 함께 머문 모세의 기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메시지에서 우리는 새 절기들과 안식일, 다섯 가지 조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도입부와 재조명의 시간을 가진 후 하나님 자신을 모세 안으로 주입하시는 하나님의 주입에 관해 다룰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이해하는 열쇠.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두 판을 깨뜨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세워진 언약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20장에서부터 24장에 걸쳐 세워졌으며 이 언약은 속죄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보증되었습니다. 우린 그 언약의 보증이 사실 하나님에 의한 언약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물의 피를 그곳에 뿌림으로써 그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모든 규례들을 포함한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그분과 언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그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십계명과 규례들을 다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 두 돌판을 준비하고 산 꼭대기로 가져갈 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곳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오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대신 다른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말씀에 실제 갈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분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택한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표에서 볼 때 율법의 위치는 하갈에 의해 예표된 첩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경륜 안에서 볼 때 율법은 합법적인 위치를 갖지 못하는 첩과 같이 존귀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경은 율법이 더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존귀의 자리를 갖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억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이 깨어져서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판이 깨어져서 노하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 때문에 노하셨습니다. 34장에서 모세와 만나셨을 때 그분은 처음에 십계명에 관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르의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백성을 이끄는 목적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관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취해야 하며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분과 함께 절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시는 것에 관하여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그분은 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상 숭배와 절기를 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분은 십계명과 규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분과 함께 절기를 누려야 하고 매 7일에는 그분과 함께 안식함으로써 그분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장에 언급된 세 절기들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매주의 안식일은 하루에 15분이나 20분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안식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1년은 시간의 전환점이며 하루도 그러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절기를 누리고 안식하는 것은 모두 주님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주님은 절기를 누리는 것과 안식하는 것에 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성취해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요점들 각각은 무의미합니다. 이 조건들의 첫째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부모 공경이나 살인에 관한 십계명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은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 따위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까닭은 만일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누림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함으로써 주님의 누림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이 다섯 가지 요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만 출애굽기 34장을 연구한다면 이 장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체험의 빛비춤 안에서 이 장을 고찰한다면 여기서의 열쇠가 주님의 누림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함으로 하루 종일 주님을 누리는 것이 필요함을 계시합니다. 나아가 이 누림과 함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로서 우리는 다섯 가지 조건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나 그의 안으로 주입되는 주님의 주입을 관심한 것이 아니라 율법 호구에 관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읽을 때 빛비춤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십계명과 규례들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기들과 안식일을 주의하는데 더 관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되풀이해서 절기를 누리고 안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 그분을 절기로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적으로 채워질 것이며 외적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쇠를 갖지 못한다면 출애굽기 34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왜 하나님이 일곱 절기 가운데 세 절기를 언급하시는가를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중요한 많은 십계명들과 규례들을 제쳐두고 그 대신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희생의 피를 유기병과 들이지 말고 아침까지 유월절 제물을 남겨두지 말고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에 관련된 다섯 가지 요구가 언급되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의 누림이라는 열쇠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문제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누림에 있어서 이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말씀.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이 앞에 있는 33장의 간단한 계략이자 결론임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모든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중요하지 않다면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7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주님은 이 말들의 입에 따라서 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은 백성이 지켜야 하는 언약의 말이며 조건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이미 했다. 지금 나는 그 말을 다시 하고자 한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말하겠다. 이 장에 있는 것은 이미 한 번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계명들이나 규례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가 있은 후 주님은 절기들과 안식일과 주님을 누리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새 절기와 우리의 안식을 위한 안식일과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조건들을 이룬다면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충만한 누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절기를 누릴 것이며 그분과 함께 안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뒤를 잇는 장들에 따르면 성막, 즉 거처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입. 출애굽기 34장 28절과 29절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판들 위에 언약의 말씀을 쓰신 후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의도는 백성에게 계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주 기뻐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이때에는 금송아지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9절은 모세가 자기 얼굴 꺼풀에 빛이 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모세에게 주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두 돌판 위에 새겨진 십계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입에 관하여 어떤 관심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돌판들로 여길 것이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계명으로 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하나님의 주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들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침에 성경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계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에게 계명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의 주입으로 인하여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입보다도 계명들을 더 주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 얼굴의 수건. 30절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빛나는 얼굴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그분과 만난 후에야 자기 얼굴 꺼풀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되돌아왔을 때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하실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얼굴을 내보여야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를 보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분을 반사한다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바울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광채의 문제입니다. 광채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반사하기 위하여 수건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광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갔을 때에는 수건을 벗었으나 백성에게 말할 때에는 수건을 썼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갈 때에는 수건을 쓰고 다른 이들에게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때 얼굴에 수건을 썼는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때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는 그들이 없어져 버릴 그의 사역의 끝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율법의 사역에 사라져가는 영광의 종국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이 사라져가는 광채를 보는 것은 율법의 종국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광채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누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기의 누림을 가집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절기로 누리는 것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건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영광의 종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문 모세라는 이 메시지의 제목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머문 결과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은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40일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었는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분 자신을 만나러 산 꼭대기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소유와 필수품과 가족까지도 잊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도 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가 그 40일간 함께 무엇을 했는가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주입되었고 그분으로 적셔졌다는 것을 압니다. 모세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빛비춤과 주입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40일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모세 안으로 주입하셨고 그분 자신으로 모세를 적시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의미를 본다면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교통과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입시키는 말씀. 만일 우리가 34장을 다 읽는다면 모세 안으로 주입하신 하나님의 주입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십계명과 규례들만을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많은 주입을 받지 못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에게 주입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당신은 압니까? 그것은 주님의 누림에 관한 그분의 말씀이며 절기를 누리고 안식하는 것에 관한 그분의 말씀이며 그분을 누리기 위한 조건에 관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우리를 빛나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수십 년 전에 성경 연구하는 집회에 앉아 있을 때에 많은 주입을 받지 못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체험에 관한 이 형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주님에게서 온 주입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가졌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광채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29절의 후반부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로 번역되는 것보다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그가 하나님과 말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입하시고자 하는 것을 더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 자신의 누림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주입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그분이 절기들과 안식일과 그분을 누리기 위한 조건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하나님 자신의 누림에 관한 그분의 말씀은 항상 주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절기를 누리고 안식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들과 하나님 자신의 누림에 관하여 그분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주입하는 하나님의 주입을 본 것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